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가 욥기를 대하고 묵상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크나큰 위로입니다. 두려움이라 함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당해야 하는 고난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큰 위로라 함은 오늘 본문의 결말 부분에서 증언하듯이 큰 고난에서 갑절의 은혜의 회복을 펼치심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큰 고난을 종결케 하시고 회복의 축복으로 욥기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슴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슨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도의 해피엔딩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은 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영화와 이 소설을 많이 보고 접한 까닭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성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시각을 갖고 접근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해피엔딩의 차원에서 욥기를 종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결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려는 교훈,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욥은 10절 하반절에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소유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보다도 더 많은 재력과 가족과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를 욕하고 떠났던 가족들과 지인들이 다시금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게 됩니다. 실로 고난과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의 회복으로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갑절의 은혜라 할 때 이 갑절은 어떤 수량의 그 단위가 아닌 것입니다. 수량으로서의 갑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은 그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인생 속에 가득하였다. 그런 표현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욥이 누리는 이 갑절의 복의 원인, 그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했던 그 근원,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42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욥의 변화된 모습.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명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말 아나무인이다시피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욥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또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자, 욥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상 베푸심으로 오늘 결론 부분으로 소개되어지는가? 과연 그럴까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욥을 인내의 신앙인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증언하듯이 경제력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 자손에 있어서 아주 정말 축복받은 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상실해버리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일평생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누구보다 욥을 알고 사랑하고 편들어야 할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러고도 신자냐?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의로운 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여기에 대하여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질책을 하게 되고 욥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라는 질문으로 그 답에 요청하고 강청을 합니다. 여기에 4장부터 37장에 이르는 방대한 장에 걸쳐서 세 친구들과 젊은 논객인 엘리우가 등장해서 상선벌학과 인과응보에 관한 인과율 법칙, 하나의 도식적 도그마로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게 되고 묻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욥은 인내로 똘똘 뭉쳐진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욥의 인내로 그 시련을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에 축복과 회복을 주십니다.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욥의 회개와 인내로 얻어낸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의 축복이라면은 그토록 그가 부정해온 인과율의 법칙을 다시금 긍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의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과 비교해서 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1장 1절에서부터 또 본문 결론에 이르기까지 비교해서 욥이 어떤 세계로 들어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아까 읽었던 것 같이 42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도대체 귀로 듣기만 한 믿음은 무엇이고 눈으로 본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자, 이 고백이 왜 등장하죠? 욥은 고난 중에서 이 세 친구들과 엘리우와 버리는 상선벌학과 인과응보 설전에 대해서 결단코 수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나는 의로움을 목표로 한 자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도 나는 범죄를 행하지 않은 자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쓴 존재였다. 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과 눈물과 한숨을 짓게 하신다. 그 원인과 근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끊임없이 묻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불의한 자가 왜 더 의인보다 득세합니까? 거기에 대한 숙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모습은, 이 질문은 또 다른 모습의 상선벌학과 인과응보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놓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한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불의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건 인정을 안 합니다. 당연히 의인은, 의롭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 또한 상선벌학에 관한 또 다른 자신만의 해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적용하고 있어요. 의인은 당연히 축복으로 살아가야지 않았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왜? 왜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찾아오셔서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지요?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하나님은 야 욥아 왜냐 하면 으로 답하시질 않아요. 38장에서 41장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그렇게 답하시질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빚으신 온 이 세상을 욥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계를 소상히 펼쳐 보이시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내었을 때에,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넌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 모든 자연을 네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와 자연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해한 만큼 설득할 수 있겠고 설명할 수 있더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아 보이고 미천해 보이는 것, 그 세계 속에서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는 그 세계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더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신 세계에 대해서 그 짧은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42장 5절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항복한 이후에 이제 귀로만 듣기만 하였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로만 들었던 그 믿음이 또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욥기 1장 오늘 결론 부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경제력에 있어서 큰 재력가요. 가정은 많은 자선을 이루었고 행복했고 종교적으로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의로운 자입니다. 분명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의 결론 부분에 욥의 세계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자 욥기 1장에서 욥기의 욥의 세계는 곧 붕괴되고 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들은 인위적이고 관습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였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염을 사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인위적인 담을 쌓아놓고 울타리를 쌓아놓고 자기만의 울타리를 쌓아놓은 세계 속에서 거기에 경건의 삶을 도모했고 그 울타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얻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서 왕 같은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쌓아놓은 울타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죠? 그 울타리 안에 행복해 보이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너무너무나 넉넉하고 완벽했는데 그 완벽한 세계에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법과 두려움과 제도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상실하지는 아니할까? 내가 매는 맞지는 아니할까? 경제, 건강, 명예, 자녀, 행복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하여 상실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법으로서 바로 이 자녀들이 생일 축하를 베풀었을 때 범죄했을까 봐 그 아침에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착한 행실 또 선함을 그것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그 틀이 뭐냐? 자기만의 쳐놓은 울타리와 담 속에서 그 신앙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계에 그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맞이하고 있는 이 욥의 중요한 진리를 욥은 발견을 합니다. 그의 변화된 세계는 법과 두려움이라는 담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해방입니다. 그 법과 두려움을 담을 허물어버립니다. 인생의 주된 과제로서 생존을 위한 스스로의 울타리로서 경제, 건강, 명예, 자손에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위한 자기 발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와 또 가정과 신체적 울타리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욥이 획득한 타이틀과 소유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떠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내 스스로가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새로운 세계는 법과 두려움이라는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했던 그 자리를 깨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 이전의 세계와는 이젠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법과 두려움의 담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욥기 42장 그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는 딸들에게조차 유산을 상속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전통과 관습에 의하면은 오직 성경에는 남자 이름만 거론이 되었고 오직 상속은 남자에게만 기업이 상속되어졌습니다. 이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법을 뛰쳐나와서 그런 세계를 뛰쳐나와서 그 딸들에게도 오라비와 똑같은 기업을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 상식과 제도와 관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계에 욥이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쌓아놓았던 인위적인 틀과 울타리와 담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베풀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거룩한 것, 그것이 법과 두려움의 제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해왔다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 담은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그러한 심령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탕자된 우리를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쌓아놓은 울타리 안에 기존의 인과응보 교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계는 욥의 새로운 세계는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자신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줄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발견하고 누리는 한 신앙의 모습. 그러므로 욥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 인과응보의 보상도 아니고 한 신앙인의 해피엔딩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인위적인 담들, 울타리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 세계에 참여한 인생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결국 세월이 차고 호흡이 다하여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종결짓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근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이해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안에 제한시켜놓고 우리가 법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두려움에 근거한 거룩과 의로움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 인생의 어떠함이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결정됨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별하셔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축복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고난에 임하게 하시는 그런 편협하시고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 속에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울타리들, 자존심, 능력, 세상의 자랑, 명예, 이성, 자고함, 두려움, 법, 이런 울타리를 허무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여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참여하시고 정말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부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넉넉함과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허물어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소망을 가지신다면 우리의 울타리를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나만의 울타리와 담을 쳐놓고 그 안에서 거룩을 도모하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였고 선한 행실을 행하였고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법과 두려움으로 상선 벌악과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법과 두려움은 없는 세계에 이제 욥이 동참하여서 자유로이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교제하며 감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되어질 터인데 그 우리의 어떠함이 얼마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갑절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소망 중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